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즉,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귀등으로 듣고 스쳐서 흘려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살짝 흘려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리셨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성경에는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이집트를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은 밝았습니다. 또이 가축들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병이 생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깨끗했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은요, 그렇지 않았죠. 이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도 만약에 그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이 유월하다, 즉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이 성찬식은요,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그날 밤에 유월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을 해왔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준비 과정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을 준비할 때 집에서 누룩을 다 없애라, 즉 청소를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려면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없애고, 즉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려면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찐빵 또는 케이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부스러기까지 다 찾아서 다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누룩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청소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유월절이 봄에 있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딱 이 봄에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의 집에서는요, 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이 누룩을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혹시 누룩이 먼지 속에 섞여 있을 것 같아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자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오케이 사인은 누가 하냐 하면은, 물론 이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오케이 사인은 남편이 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검사를 누구에게 맞냐 하면은 남편에게 받습니다. 바로 그래서 생겨진 관습이 있는데요, 베디카 캬메츠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베디카 캬메츠라고 하는 이 누룩 찾기라고 하는 이런 관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즉 아내가 집안 구석 한쪽 구석에다가 누룩을 약간 흘려놓습니다. 누룩을. 그러면은 남편이 들어와서 집안 검사를 하는 거죠. 쭉 둘러보면서 누룩을 찾습니다. 깃털 하나와 냅킨 하나를 가지고 빙 둘러보면서 찾죠. 지혜가 있는 아내는요, 작년에 흘려놓았던, 숨겨놓았던 바로 그 장소에 흘려놓겠죠. 심술 꾸준 아내는요, 그곳에 안 두고 다른 곳에 깊이 숨겨놓습니다. 그럼 남편은 막 뒤지다가 겨우 찾으면은 냅킨에다가 깃털로 다 씁니다. 누룩을, 약간 흘려놓은 누룩을 다 냅킨에 담아가지고 이 냅킨을 가지고 회당 앞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불타는 곳이 있습니다. 장작을 모아가지고 그곳에다가 그 냅킨을 던집니다.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은 누룩에서부터 깨끗해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이 관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바로 그 관습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라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구절을 통해서 누룩이 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이 죄의 상징인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서 먹는 떡 있죠. 이 떡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맛자. 예, 맛자라고 그럽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데 바로 무교병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 구워놓은 거예요. 저거를 누룩 없는 빵,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 즉 순결과 의로운 삶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누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누룩은 깨끗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즉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다 누룩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고 닦는다 하더라도 누룩 가루가 틈 사이에 날려서 들어가 있으면은, 또 먼지 속에 섞여가 어딘가에 날려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치워도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청소를 하는 열심을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려고 애를 써도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제거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죄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의 발로인데요. 죄악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 죄악을 나는 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즉 죄에 대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죠.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즉 회개를 말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다 씻습니까? 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과 의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받게 될 텐데요, 그냥 무교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결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것 아닙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요, 죄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제 순결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보통 가정집에서 저녁 식사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의자 위에 이렇게 뒤로 기댈 수 있는 방석을 의자 뒤에 둡니다.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두면서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방석을 둡니다.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하게 먹어라.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자유인들만이 뒤로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유인들, 노예들은 서서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뒤로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바로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서서 먹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서 먹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데요, 지금까지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서서 먹죠.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서서 먹게 하시면서 의미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석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때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관습처럼 뒤로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뒤로 한번 기대어 보십시오.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별거 조금 건방져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자부심입니다. 뒤로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뒤로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속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로부터.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자유인이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의죠. 이 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죄에서는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를 했냐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은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너는 내 삶에 상관하지 말라고, 죄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혹시 내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너는 내게 상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책망을 받아도 예수님에게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너는 내게 상관할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요,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는 죄에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이 죄인 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눌려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려면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 10명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의 형들이요, 그 10명의 형들이 그 뒤부터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다였죠. 유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을, 야곱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결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동침을 하고 아기를 낳죠. 엘, 오난, 셀라 세 명을 낳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무 악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장자와 차남을 다 죽이죠. 엘과 오난을 다 죽입니다. 비참한 것 아닙니까? 이 몰락하고 있는 유다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유다가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그 유다의 아내도 젊어서 죽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유다는요,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더불어 그녀가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가문이 완전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형제를 지배했던 것은 어둠의 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찬식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은요, 죄악에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뻥 뚫려져 있어야 되고,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고백할 것은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유인이라고 선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은요, 죄악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속히 오실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예식을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실수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예,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